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20장 16절 두 부분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잘 정돈이 되셨습니까? 나중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중된 자가 많기에 오늘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당합니다. 그 비난의 내용들을 잘 종합해보면 결국 핵심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목적이고 가치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수단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될 뿐이지 예수님이 목적이고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해보면 그렇잖아요.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니는데 예수님의 의도를 아세요? 아마 이게 궁금하다면요, 신약 성경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걸 원하시고 무엇을 뜻하시는가, 그게 궁금한 게 당연하잖아요. 그럼 그걸 공부하고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뜻이 교회된 우리로 구현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부르신 목적일진데, 가족으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 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나 목사님이 가르쳐주질 않아가지고, 아니면 성경이 어려워서, 그죠? 근데 10년 정도 누군가 교제하고 나면요, 10년 정도 교제하면요 상대방을 아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 말씀을 설명하지 않은 목사 잘못도 물론 있겠지만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예, 내가 하나님을 목적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중된 자의 특징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카피본인,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우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로 남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됐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베푸시는 능력과 기적 역사를 보았을 때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근데 왜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했죠? 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신의 계산 방식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복자로 오셔야 되는데 순환자로 오셨고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아 돌아가셨다, 그런 건 일단 접어둡시다. 자기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건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열심과 충성으로 봉사하면 하나님 나라에도 이르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자식들도 잘되고 나도 건강해지고, 이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시네요. 아니야,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 지키라고 해놓고 율법을 지키는 게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그러면서 열심과 충성과 봉사로 살아가는 그들 앞에 그 열심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아. 아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선을 행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선, 진심을 담은, 전심을 담은 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게 의가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의가 아니야. 너희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중심이 중요해. 은혜를 아는 너희의 중심이 중요해.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를 아는 중심이 뭡니까? 예, 이제껏 설명을 드렸던 상한 심령. 예. 아, 내 안에 소망이 없구나. 인간은 유한하구나.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없구나. 반복되는 죄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게 나구나.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었고 항복, 자기 부인, 상한 심령 뭐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표현을 해서요. 신약에서는요, 네가 강도 만난 자임을 모른다면, 네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임을 모른다면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 예수님은 몇 번이나 단정지어 이야기하시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건 두 가지다. 뭐라고 하셨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회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열하고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왜 교회만 오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또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으니까요. 매주 오면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이 박혀있다면요,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아,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자신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제 주권을 이양해드리는 게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뭡니까? 내가 누구 수하의 사람인가를 밝히는 것. 예, 저는 이제 제 삶을 제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삶을 주관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세례거든요. 이 인식과 더불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를 덧붙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하고요, 구원자라고 고백하고요,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뭐죠? 사랑입니다. 하물며 사랑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없으면, 이 자기 인식,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단언하시며 몇 번이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은 하지만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죠. 유대교와 다른 게 뭐가 있죠? 우리 가운데 유대교와 다른 게 있습니까?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얼마나 몰랐냐면요, 얼마나 몰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나 오늘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의 상이 똑같다는 겁니다. 정직, 선, 의, 자비, 긍휼, 구제.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참된 교회됨의 열매 맺음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거든요. 우리 얼마나 무지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한번 읽어서 그분의 마음 하나 알아낼 만큼 열심이 없는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이라는 게 드러나는 구간입니까? 그게 나중된 자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수단은 삼지만 주님을 목적 삼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여기에 안 찔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20대 이상 넘어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말씀은 읽어놓고 예완을 설명하거나 성경은 읽어놓고 다른 설명을 하는 설교를 오래 듣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왜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저는 지금 제가 똑바르다, 제가 잘났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면 특별하게 하늘에서 계시가 내리지 않고 공부만 하면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만 하면요. 내년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서 저는 사실 이렇게 은혜를 아는 게 기독교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자반을 운영하고 있는 게 제자반은 그 은혜를 아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서 가르쳐드리는 것, 이것이 저는 제자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도니까요 그게.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 아프거든요. 예, 제자반 한 다섯 반이나 작년에 운영을 해봤지만 굉장히 아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명하심과 교통하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 삶에는 남는 게 찢어짐 하나예요. 그가 찢으시나 낫게 하실 것이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찢으셔야, 흔들어 깨우셔야 우리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찢으심은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뒤에 바로 그가 싸매실 것이요 구절이 바로 들어붙으니까 이게 굉장히 짧은 것 같죠? 아닙니다. 찢어지는 것보다 인생에게 더한 자기의 한계를 아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알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갈 수만, 그것만 가르치고 전할 수만 있다면 저는 저의 소명을 다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반을 운영해봤는데 이게 제자반으로 잘 안 나오시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나오시니까 아,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다. 내년에는 각권반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복음서를 한 날을 정해서 복음서를 한번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냥 쭉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네. 여러 차례 교회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좀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주님께서 제자도의 삶으로 나아오는 것이 구원의 삶을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가르쳐야죠. 자, 오늘 우리는 먼저 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선영 형제가 딱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난주 제목에 답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제가 그랬어요. 아, 진짜 너는 똑똑하다. 제 의도가 그거였거든요. 제목에 답을 적어놓고 시작을 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자격 없음을 아는 사람, 그게 먼저 된 자다. 맞아요. 성경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기 먼저 된 자는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직분 받고 그래서 더 열심 충성 봉사하는 성도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정돈 되셨습니까? 나중된 자가 누구죠? 마태복음 전체 문맥에서 보면 19장을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부자 청년의 비유를 지난 시간 들었죠. 그 부자 청년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 이 나중된 자죠. 그런데 그 나중된 자 이야기가 바로 끝나지 않고 19장에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저 청년과 다르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 컨텍스트 안에서는요, 이 본문 안에서는요, 베드로가 나중된 자라는 걸 지적하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과 다른, 지금 같은 계산법으로 베드로가 질문을 한 거잖아요. 바리새인, 부자 청년, 서기관, 제자들이 한결같이 행한 대로 받는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세상이 말하는 정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과는 비교도 안 될 충성을 드린 제자들이 자신만만한 태도로 주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포도원 비유를 예를 드시는 겁니다. 포도원 비유. 포도원 비유의 핵심이 뭐였죠? 은혜. 세상의 계산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일한 만큼만 받고 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만큼 누리게 된 그게 공평이거든요. 그런데 천국 계산법은 은혜에 근거 있다. 은혜에 근거해 있다. 주인의 풍성함과 넉넉함에 의해서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새벽에 온 일꾼들도 오전 9시에 온 일꾼들도 12시에 온 사람들도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도 주인의 은혜에 의해서 부름받은 것.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안 부르고 일 안 시켜도 그만이라니까요. 일이 있어서 일이 많아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늘 하루 만에 다 끝나요. 세계복음화 자꾸 사람들이 그게 내 사명이고 내 소명이고 그걸 위해서 나를 특별히 불렀다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나이 40에 50에 선교사로 불러가 어느 이제 공부해가 몇 년 그거 공부해가 누굴 전도한다고요? 아, 제가 한 번씩 보면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치 꼭 나 없으면 세상 선교가 안 되는 것처럼 목사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저는 목사가 하는 실수 중에 제가 가장 큰 실수 이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한대요. 저 만인 제사장에 대해 설교를 여러 번 했거든요. 충분히 저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목사가 하는 일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어때요? 목사는 돈을 받고 하는데요. 경제 논리만 따져봐도 목사는 자기의 임무를 하는 거잖아요. 돈을 받고요. 오히려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헌금도 내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자기를 드렸거든요. 정말 사역이라고 표현을 갖다 붙이려면 성도들한테 갖다 붙여야 되지 목사가 자기가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표현을 한다. 예,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런 거죠. 아니 경제 논리로 따지고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공로주의고 율법주의에 휩싸여 있으면 용어를 쓰는 것조차 틀리게 쓰고 있는데요. 보세요. 주인이 일 시킬 게 많아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 복음하고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 모든 일 하시는 데는 하나님 하루만 하시면 끝나요. 우리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왜 이 비효율적인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자아가 부서지고 그 하나님 그분 중심으로 돌아서게 하려는 내가 목적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신 게 은혜였죠. 그런데 그 9시에 왔다고 뒤에 온 사람한테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진다. 이게 코미디인 거죠. 뒤에 온 사람은요 앞에 온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진다. 주신 은혜를 욕먹이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왜 코로나가 왔을까요? 전 여러 차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갖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왜 예배를 다 멈춰 가시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예배를 왜 멈추시냐고. 예배를 멈추신다는 건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 때문이냐고. 이게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아 정확하게 하나 깨달은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타격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으면 제일 타격을 받는 사람 목사입니다. 성도들은 옮겨가면 돼요. 성도들은 그냥 큰 교회 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까지 한국 교회 목사들이 말씀을 20년 30년 보면서도 예수님 하신 말씀의 의도를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러고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충성해라, 봉사해라. 저는 대한민국 교회만큼 가스라이팅이 심한 교회가 아, 교계가 없구나. 다 그러면서 자신은 사역이라고 하고 성도들은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얻는 일이라고. 여기 지금 전부 다 은혜로 돼 있다는 건데요. 여기 은혜로 돼 있대요.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한 자를 칭찬하시고 일을 많이 한 자를 상받게 하시고 그렇지 않대요. 지금 포도원 비유는 세상적 계산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주세요. 은혜와 자비가 가득 채워진 곳, 인간의 공로는 거기 끼어들 틈이 전혀 없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요. 근데 교회는 왜 반대로 가고 있죠? 인간이 뭘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상급론을 오해해요. 결국 천국에 상 받는 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 업적에 따라 차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체 문맥을 봐야죠. 전체 문맥을 봐야죠. 이걸 꼬우고 있는 거잖아요. 수준이 안 되니까 사탕이라도 하나 손에 쥐어주려면 이미 주셨는데요. 주셨는데 주신 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로운지 모르니까 일단 손에 사탕이라도 하나 더 쥐어줘서 나오게 하시려고요. 전체를 못 보니까 자꾸 부분에 매달리죠. 바다를 전체라고 했을 때요, 바다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우가 뭐냐면요, 바다를 더 자세히 본답시고 바닷물을 컵으로 떠요. 바닷물을 컵으로 뜨는 순간 바다는 이미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인데 바다가 아니에요. 비유는요, 전체 속에서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비유를 떼내서 연구하기 시작하면요, 산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전체 문맥을 보기 위해서는 공부해야죠. 그건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공부해서 그 시각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보세요, 결국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서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여기 섰습니다, 그 고백밖에 남는 게 없는데, 근데 상 받는데 갑자기 아 이건 내 공로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네, 말이 안 돼요. 말 자체가 다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들어왔다고 하면서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상 보상받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나중된 자의 모습, 유대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제 구원을 이루고 가는 것만으로도 버겁거든요. 결국 주인의 마음을 아냐 모르냐는요, 이 땅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건요, 이 땅을 살면서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먼저 된 자로 산다는 것, 결국은 자격 없음을 아는 겁니다. 내게 소망 없음을 알고 내 한계를 아는 거죠. 신약의 용어는 이렇게 바뀝니다. 강도 만난 자임을 아는 것. 내가 내 스스로는 내 삶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구약에서 그래서 내 삶을 구원할 수 없기에 노뱀을 고개를 들어 노뱀을 바라보는 모든 이가 구원을 얻었던 신약에서는 내게 소망 없음을 깨닫고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깨닫고 고개를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의 구원이 있다고, 동일하게 성경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은 하지만 결국은 은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내가 자격 없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나오느냐면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이게 제일 먼저 나중된 자들의 특징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대요. 보세요. 지금 포도원 품꾼에 비유, 먼저 온 자나 뒤에 온 자나 일을 많이 한 자나 적게 온 자나 구원에 있어서는 공로가 아무도 인정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명시하고 있는데 우린 부끄러운 구원을 논해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뛰잖아요. 이제 이건 사실 좀 문제인데 여러분 이걸 한번 고민해 봅시다. 시내가 교회는 저는 여기쯤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쯤일 것 같습니까?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네. 열심히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고 천국에서 상 받는다는데 그럼 뭐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냐? 안 하고 싶다. 그 해마다 뭔가를 부탁드릴 때마다 성도분들의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그걸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 앞에는 순종이겠죠. 근데 보통은 안 하고 싶다 이 말이 더 많잖아요. 그럼 저도 이렇게 말하면 예 그냥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고 그죠, 상 받죠. 이게 복음이네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안 한다 했을 때 예 그러세요, 이게 복음으로 들리세요 저주로 들리세요? 아 지금 목사가 저주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집 첫째가 나와 있는데 그러진 않아요. 예를 그냥 들어볼게요. 아빠 저 공부하기 싫어요. 학교 안 다니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학교 때 치르고 내일부터 집에서 놀아라. 복음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걸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이게 복음인지 저주인지 가리지를 못하니까 목사로서 엄청 답답한 거죠. 이 사실은 은혜를 진짜 깨달았다 이러면 기도를 하러 나오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하러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은혜를 깨달았다 그러면요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기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아, 예수님은 은혜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냐면요, 은혜를 아는 자를 오늘 본문은 먼저 된 자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안다라고 하세요. 안다 히브리 말 야다, 이걸 관계, 의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까지 의 그가 나를 믿으니 내가 그를 의인으로 여기고 할 때 그 의, 의는 착함이나 선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관계가 맺어집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큐티하다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관계가 맺어지냐고. 아, 이거 대단히 놀라운 질문이었어요 저한테는. 예. 물론 저희 집에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했겠죠. 예. 1번이 했어요. 1번이 한 질문 중에 제가 볼 때 너무 멋있는 질문이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하고 관계가 생겨요? 아빠는 어떻게 관계가 생겼어요? 아빠는 이렇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덮어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그러면서 좋은 것 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 안아 주시고 너는 사람 같지 않아서 너는 소망이 없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걸 인생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오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자연스럽게 생겼다. 이제 그분과 관계가 생기고 나니까 그분이 뭘 주셔도, 아, 이제껏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또 그분이 베푸실 건 은혜밖에 없다는 걸 내가 정확하게 알겠다. 뭔가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안 좋은 게 딱 주어진다. 아니, 이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게 관계죠.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물론 볼 때는 이게 긴가민가 싶을 때가 있는데 아니요. 이제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관계가 있으세요? 관계가 뭐죠? 근데 지금 성경은 은혜, 사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의하잖아요. 사랑이 관계죠.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주고 싶고, 주고도 더 못 주어서 안타깝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나는 너한테 이걸 줬는데 너는 나한테 이걸 왜 안 주니? 이건 경제 논리죠. 그럼 우리가 뭐라 합니까? 만약 여자친구한테 내가 너한테 이걸 줬는데 너는 나한테 이걸 왜 안 주냐 이러면 뭐라고 하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자주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부가 나에게 뭘 해줄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부를 위해서 뭘 할 건가를 생각을 좀 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접니다. 예. 예,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죠. 사랑하면요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죽어도 준 걸 기억지 못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관계, 그 사랑의 관계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 큰데, 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 다 주셔가지고 이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드렸다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한다? 관계가 없는 거죠, 실은.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집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건 너무 선명하게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대상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줄 때 돌려받을 것 계산하고 주십니까?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오히려 주면서도 더 못 줘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관계 때문에. 관계는요, 애초에 뭘 주면서 아깝다는 생각 자체를 뛰어넘어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다 주고도 그거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요, 이 보상에 대한 논리, 상급에 대한 논리가 나올 틈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아 이거는 내를 꼬으려고 하는 애초에 말씀, 내가 수준이 안 될 때, 수준이 안 될 때 왜 상급 주세요. 그러니까 11조 하면 우리의 창고를 채우시겠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율법으로 우리를 이제 끌고 오시는 거죠. 그죠? 우리 행동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보입니다. 시간, 물질 이걸 계산하고 있다. 아, 그럼 우리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자격 없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만 딱 더 나아가 봅시다. 이게 이제 마지막 단락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야고보서에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조금 이제 다다음번에 이 제자도가 끝나면서 배울 게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밑에 나오거든요. 시험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나사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훈련, 교육,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되고요, 우리가 주어면 유혹, 시험, 그러니까 템테이션이 됩니다. 같은 단어인데요, 같은 단어인데요.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보세요, 문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면요, 그분이 나에게 시련을 주신다, 그럼 그건 나에게 유익하는, 유익하고 내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주신다, 인정이 그냥 되는 겁니다. 이걸 시험으로 보고 뭐 교육으로 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당신 자신을 전부 십자가에 주시길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께서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걸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용어에 집착하지도 않아요. 사실 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은혜를 받기는 하는데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계는 하루아침에 맺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신 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 율법이 왜 주어졌다고요? 관계를 맺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연애를 하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전화 10번 하고 사랑한다 문자 20번 해라. 율법입니다. 율법. 그죠? 사랑하면 그걸 시킨다고 합니까? 안 시켜도 합니까? 사랑하면 안 시켜도 하죠. 그죠? 하루 전화 10번 사랑 고백하고 문자 20번 하고, 이게 헌신이 대단하긴 하지만 여자가 시켜서 하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그럼 이렇게 말하죠. 야, 이런 거 안 해도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 맞지? 그렇지. 그럼 안 해도 되겠네. 자유다. 자유니까 이제 사랑 고백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자유니까 다른 여자도 만나고. 그럼 이 여자는, 아니 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걸까요? 안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죠. 법을 정해놓는 것이 율법주의라면요, 유치하니까 법 없애자, 법 없이 한번 해보자는 게 반율법주의예요. 두 개 다 뭐죠? 두 개 다 복음의 원수되는 거라고 성경이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 하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중심이 있어야 돼. 은혜를 알고 지켜야 돼. 예수님 계속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반율법주의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없다. 여러 사람들이 그 질문하는 것 중에 아 관계가 없구나 에 끝판왕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죽기 직전에 예수님 그 영접하고 고백하고 가면 그게 제일 이익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만나면, 그럼 상대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저 6살 때부터 교회 당겼거든요. 그럼 6살 때부터 지금까지면 대략 한 40몇 년은 낭비된 거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하면 날린 거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천국 가고 가면 상 준다는데, 그죠? 그럼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저한테 시간 낭비였습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는 없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하나님 만나서 이 광야 같은 이 고난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분의 위로와 그분이 안아주시지 않았으면 못 살아요. 근데 만약에 돈을 준다, 성공을 준다, 그거 갖고 나 홀로 살아라,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돈 많이 또 지옥일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서 이때까지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이제까지 누린 평강, 기쁨,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쌓여진 이 관계 덕분에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는데 그걸 왜 바꿔요? 그게 왜 낭비예요? 그 하나님과 누리는 이 교제, 동행함,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그 이야기를, 그 논리를 펼쳐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가 지금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본전 생각이 났잖아요. 재물이 아까워서 그간 들어간 자신의 어떤 헌신, 그냥 돌아간 청년 같지 않고 저희는 모든 소유를 버렸습니다. 어떤 보상이 있죠? 그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답을 하세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야. 니네들이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아직도 뭔가 보상받으려고 다니니? 아니야, 나는 니네들 상 주려고 부른 거야.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너희들 부른 거야. 왜 집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니?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절감되십니까? 은혜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나눔으로, 전도함으로, 예, 우리에게 주신 이 방편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 이외에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절감될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졌을 때 다른 게 기대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나한테 해가 되는가 보다. 그죠? 그러면요, 새벽부터 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5시에 온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안 됐다. 왜요? 너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니까 1시간 일하면서 주인과 동행하고 그 주인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 겨우 1시간밖에 안 되네. 나는 아침부터 와서 그 주인과 동행하며 주인이 주시는 그 참 평강 가운데 거하며 살았다. 우월감을 누리려면 그런 데서 누려야 됩니다. 정말 그런 데서 누리셔야 됩니다. 모쪼록 모쪼록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날마다 깨달아가며 은혜 가운데, 예, 먼저 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계십니까?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주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깊이 절감하는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된 자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